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참여하신 우리 성의 가족들 위해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는데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어느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을 가다가 한 성직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믿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절망의 순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죠. 하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믿음을 그림에 담아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또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제는 막 결혼한 신랑 신부를 만났어요. 그 신랑 신부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그 신랑 신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지요. 또 사랑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런 그림을 내용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사랑이구나. 그리고 또 길을 걸어가다가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을 만났습니다. 그 군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군인은 평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쟁터는 지옥과 같습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이 땅에 평화가 필요하고 그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가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것을 그림에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믿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고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고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한 폭의 그림으로 담고 싶었지만 어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니까 그 자녀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아빠 하고 뛰어나오는 그러면서 아빠 막 품에 안겨서 아빠를 의지하는 아빠를 신뢰하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것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신뢰하는 것 참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또 아내가 뛰어나오면서 여보 얼마나 고생이 많았소 하면서 그 자녀들과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그 아내의 눈빛 속에서 그 얼굴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아주 가득한 그런 내용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가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그 그림을 안상하고 그 그림을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아름다운 천국과 같습니다. 서로의 신뢰와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 가정.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보길 원하느냐? 믿음과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 있는 그 가정을 볼 때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지옥을 보길 원하느냐? 가정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싸우고 온통 남편과 그 아내가, 엄마와 아빠가 술을 먹고 막 싸우고 난리치는, 그래서 아이들이 한쪽에 웅크리고 앉아서 떨고 밤새도록 떨고 있는 그 자녀의 모습, 그 가정의 모습, 이것은 지옥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지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고, 그 다음 주간은 또 부부 주일이고, 5월달은 온통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가족을, 또 가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달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농사 가운데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농사 가운데 최고의 농사도 자식 농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만큼 자식 농사는 어렵다는 것이고, 자녀의 양육이 어렵다는 것이고, 또 훌륭하게 자녀를 양육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농사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우리 결혼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얼마 후에 결혼하게 될 것이고 곧 자녀를 또 갖게 될 터인데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모르고 결혼도 하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젊은 청년이 되었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이 되었든, 연세가 많으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손자 손녀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교사들이 또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의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오늘 소중하게 아비드라라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만 모든 부모님들에게 해당되는 말씀들이고 우리 모든 또 성인들에게 해당되어지는 아주 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깨달을 때에 오늘 아주 믿음의 명문가가 되어지고 축복의 가문들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첫 번째 말씀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한절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아비들아, 이 말씀 모든 부모가 해당되는 것이고 모든 성인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들이에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너희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자녀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는 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아마 최고의 선물이 우리 자녀의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기도 하는데 내 인생에 찾아오는 최고의 손님이 있다면 바로 자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사랑스럽고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세상에 어떤 보석보다도 소중한 보석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일 것입니다. 이 너희 자녀들,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노엽다라고 하는 이 자녀는 주로 부모님들께 사용되는, 어른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단어이죠. 부모님을 노엽게서는 안 된다, 선생님을 노엽게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노엽게서는 안 된다, 그렇게 쓰는 단어이지만 이렇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이 어떤 막 화를 나게 만들고 분노의 감정을 갖게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막 자녀들이 그 마음 속에 막 분노가 막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상담과하고 상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살하려고 했니? 그 학생이 우리 엄마에게 복수하려고요. 우리 부모님께 복수하려고요. 내가 죽으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고통스러워할 거예요. 그 모습 보려고 내가 죽으려고 했어요. 너무 마음속에 그런 분노의 감정 때문에 그 부모님을 향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렇게 부모님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상처나 아니면 그런 분노의 감정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막 분노의 감정 화가 나게 하거나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내적 세미나를 한 8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나눔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아버지에게 받았던 상처가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나를 괴롭히지 않고 내 안에 내 속에서 울고 있는 또 다른 내가 있지만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용서해버리고 나는 내 자녀들에게 그러한 상처를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수없이 하는 것을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보면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술 많이 마시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들 많이 보지 않아요? 또 어머니들도 자녀들에게 좋은 칭찬이나 좋은 격려의 말보다는 그냥 산이 울릴 정도로 막 악을 쓰면서 막 욕을 해대는 그런 경우들도 얼마나 보았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또 칭찬과 격려가 많이 필요한 것이고요. 미국에 오스월드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랐냐면 그 어머니가 굉장히 폭력적이었는데 아버지도 그런 아버지였어요. 어머니도 막 술 중독되어 있고 아버지도 막 술에 중독이 되어서 집에 늘 싸우고 부시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아예 방치를 해버린 것입니다. 무관심해버리고 방치해버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보는 것은 싸움질하는 것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둔 것 그런 경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다녔을 때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 아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하고 살았습니다. 사랑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군에를 갔다가 제대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행복한 가정으로 그 가정이 살 수가 없어요. 보고 배운 것이 부시고 때리고 하는 것만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도 똑같이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가출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1963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의 35대 케네디 대통령이 가도 행진을 하고 있을 때 저격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저격범이 바로 이 오스월드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24살 묵은 청년이 한 가정의 비극이 그 부모의 비극이 자녀의 비극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같은 말씀이 골로새서 3장 2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에게 큰 상처를 주고 그렇게 분노의 감정 속에 자라게 한다면 오늘 이 자녀가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수없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모습들 사랑으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참 부모님들의 그런 신앙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야 될 것인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으로 오직 주의 여기에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 주님의 가치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교양으로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서 교훈하기에 또 책망하기에 또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내가 가는 그 길 등이 되어서 빛을 비춰줍니다. 내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 넘어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발에 등이 되어지고 그 길에 빛이 되어서 앞길을 인도해 주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우리가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교육보다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 그런 부분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14절에 보면 높은 곳에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될 소중한 부분들입니다. 기도 생활도 가르쳐야 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하는 우리 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자녀들과 함께 나와 기도하고 축복 기도 받는데요. 1년, 5년, 10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자녀들의 미래를 한번 보십시오. 그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역사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모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때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먼저 부모님이 기도하는 것이고 자녀들에게 그 기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11조 훈련도 시켜야 합니다. 말라키서 3장 9절 이하의 그 축복의 말씀들, 하늘문을 여시고 살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항충과 질병을 금하신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선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마땅히 행할 길,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된다,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섬기며 봉사 생활하는 것, 어렸을 때부터 배우게 할 때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두 가문을 비교해 놓은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고 그 책이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 가정과 막스라고 하는 그 가정, 막스 죽수라고 하는 그 가정을 비교해 놓은 그 가정,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나단 그 에드워드 가정은 아주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이 두 사람이 어린 시절 같은 교회 학교도 다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끊임없이 그 가정은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 나갔어요. 그 안에는 또 훌륭한 어머니로서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시켰던 것이고요. 그 맥스 이 듀크라고 하는 이 죽수라고, 듀크라고도 발음합니다만 죽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으로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불신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1대, 2대, 3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 속에 자녀가 그 이제 천여 명 넘는 그런 자손으로 이렇게 크게 번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그 가정은 그 가정에서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대학 총장, 10여 명이 넘는 총장, 또 대학 교수가 100여 명 대학 교수,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 신학대학 교수가 300여 명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판사 이런 사람이 130여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뭐 작가들, 그리고 이대한 그런 사람들이 그 후손 가운데 그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맥스 듀크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가문은 이 범죄자들만 우그러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살인자만 해도 70명이 나오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 수백, 심지어는 마약하고 막 그런 마약 중독, 술 중독 이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 300명이 넘는, 그러니까 그 가문 자체가 다른,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가정의 가문의 축복,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방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가정의 가문의 그 자손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이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어떤 엄마가 딸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갔어요. 아이에게 너 사고 싶은 책 있으면 하나 사라 그랬더니 아이가 책을 딱 하나 골라왔는데 무슨 책이냐면 올바르게 자녀 양육하는 방법, 그 책을 골라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야 이 책은 엄마들이 읽은 책이야, 너는 아직 어리니까 이 책 안 읽어도 돼 그랬더니 그 딸아이 하는 얘기가, 아니 제가 읽어보고요 엄마가 나를 올바르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해야 된다는. 세 번째는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했습니다. 훈계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이제 암송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훈계로 양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도 해야 되지만 잘못할 때는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또 이것은 해야 될 일이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말씀드린 대로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또 마땅히 행해서는 안 될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로 하여금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훈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깨우치도록 하는. 오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제 한 명이나 두 명, 세 명 이렇게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잘하는 것은 칭찬을 잘 하려고 하는데 잘못한 거 있으면 잘 책망을 안 해요. 근데 훈계가 필요합니다. 식당에 가서 여러 사람들이 식사하는 곳이라면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하면 그곳에서 우리 아이가 또 조용히 함께 식사를 하는 것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식당에 가가지고 막 의자를 막 엎어버리고 막 던져버리고 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막 던져버리고 막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냥 막 그렇게 아이가 떠들고 있어도 잘한다 잘한다고 막 그 집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아니 아이 좀 조용히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가 어때세요? 하면서 아이 데리고 그냥 나가버린. 그래서 말도 못하네. 심지어는 아이를 좀 혹시 부모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막 뺨을 막 탁탁탁 때리는 거. 그러면 엄마가 이런 아이를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매를 때리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훈계를 해야 합니다. 아이고 잘한다 잘해.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더 때려 더 때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날 막 사유시적으로 재벌 자녀들이 마약하고 막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가수들, 연예인들이 마약해서 줄줄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그런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이것은 옳은 일이다. 이것은 그런 일이다. 해서는 안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가르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또 곁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바르게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를 할 때에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그냥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머리를 막 쥐어박는다든지 막 뺨을 때린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인격체입니다. 아주 소중한 인격자로 돼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게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훈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자녀들에게 사과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우리 이미 아이들을 다 낳아서 키웠던 분들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딸 둘을 낳아서 물론 집사람이 낳았지만 이제 뭐 아이들이 다 커버렸잖아요. 지금 아이들을 키운다면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은. 전에 제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우리도 늦둥이 하나 낳으면 내가 잘 키울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세월들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지나버렸는데 어쨌든 우리 자녀들을 잘 그리고 큰 아이 키울 때 제가 한번 우리 아이들을 아이가 제가 막 화를 내가지고 매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두고두고 그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아이한테 제가 몇 번 사과를 했어요. 둘째 아이 키울 때는 조금 제가 철이 들고 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화를 내서 아이를 막 매를 때리고 그래 본 적은 없어요. 한번 아이가 잘못한 적이 있는데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얘기를 하는 뭘 잘못했던 매를 몇 대 맞을래 그랬더니 뭐 다섯 대를 맞겠다는. 아니 두 대만 때릴게. 그리고 해초리를 가져와가지고 먼저 제가 제 손을 때렸어요. 너를 잘못 내가 가르친 것 같다 하면서 제 손을 탁 두 대를 때려. 또 얼마나 아픈지도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게 이 정도 때려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 손바닥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부분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야 될 일, 해야 되지 않아야 될 일들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화를 내가지고 막 때리고 치워받고 그러면 안 되는. 훈계하는 방법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해야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니?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소중한 선물들, 우리 다음 세대에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귀한 자녀들이 바로 우리 수정교회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